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 4장에서 7장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역사적인 성경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사무엘상서의 서론과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살펴갈 때 어떤 뜯어져 있는 그 부분만 보고 우리가 전체를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를 먼저 보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또 한번 좀 되돌아본다면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사명의 장소로 삼아서 이제 그곳에서 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또 그렇게 분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시킨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먼저 분명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로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그 사명을 넘겨주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으로부터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나안 땅의 그 핵심적인 세력들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일단 가나안 전체적인 땅의 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이제 주도자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의 대세를 쥐기는 쥐었지만 그 곳곳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많은 지역들이 남아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여호수아로 중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가던 그 사명을 다시 여호수아에게로부터 이제 각 지파 각 백성들에게 맡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사명의 현장 그런 삶을 시작하게 하셨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지켜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때 이제 이 사명을 맡은 이 백성들에게 맡겨진 첫 사명 가나안의 주도권은 가졌으나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몰아내는 그 일부터 그러니까 사명의 처음부터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전쟁이 결국에는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살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겉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 족속의 완전한 승리였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쟁취하는 그런 겉모습은 그랬으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아는 것처럼 그것은 타협이었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첫 명령부터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전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작에서부터 방향이 조금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이제는 다 힘을 잃은 상태죠. 뭐 그 나라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정도의 그 이 잔류하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이제는 뭐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주 우습게 보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노예로 남겨서 자신들이 종으로 부리려고 했지만 근데 그것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바른 순종이 아니라 대충 순종이었고 결국 불순종이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과 이제 동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열방의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에 진멸받을 이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시작이었고 이제 350여 년 가까이 이제 그런 사명을 망각하고 그래서 타락해서 살다가 징계로 인한 이제 고통을 받으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고 바르게 서고자 했다가 그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해지면 또다시 사명을 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본능과 욕심에 기초한 그런 가나안 족속들, 세상의 법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 세상을 흉내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처럼도 살지 말고 이집트처럼 살지 말라 했던 오히려 그런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한 족속처럼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삶을 주도하는 전체적인 이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그러니까 사회 법률 기초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과 그 법도와 규례의 전통적인 어떤 그 형태를 취하면서 거기에 세워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안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여 유일하신 신의 자리에서 세상에 그냥 잡신과 같은 우상의 수준으로 동급으로 취급해버리면서 완전히 뭐 가나안의 잡신을 섬기는 그냥 하나의 신 그런 우상 숭배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 시작 부분부터 바로 이러한 지경에 이른 언약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속은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상태. 오늘날로 말하면 겉은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완전히 세상에 같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 살아갈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엘리 이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사명을 이제 주도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4장에서 7장 중에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어떤 지경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시작부터 사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이 사무엘서는 사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겉은 하나님이신 율법의 틀로 세워진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속은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불신앙의 삶이 지금 얼마나 바닥을 치닫고 있는가. 결국 그래서 사사시대도 이게 그냥 그렇게 끝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이제는 더 심각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그 이 70인역에서 왕국기다 그렇게 했었다고 그랬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으로 보면 그 왕국기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극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뭐 4장부터 6장까지는 전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무엘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너무도 중요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읽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 성경의 흐름을 맥락을 좀 잘 파악하고 읽어가야 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뭐 삼손의 이야기, 무슨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그러니까 몇몇 간만 기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무엘의 역사, 이 왕국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큰 맥락을 잊지 않고 살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잘 보면 저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요,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 이 가나안에 있는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이런 신들 같이 그냥 하나의 우상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의 겉틀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주권자 되신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우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잘 살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게 단지 지금 이 시대의 역사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지금 여러분 우리 이 교회들 속의 이야기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들이 아는 하나님의 수준이 우상이고 미신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많은 이 교인들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잘 얘기하다 보면 지금 성경이 계시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 다른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해, 부처보다 강해, 알라보다 강해, 뭐 이런 센 우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살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말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주는 수호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모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얼마나 빗나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자꾸 질문해 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려낸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마술램프 속에 그 이 알라딘에 나오는 그 신비한 힘을 가진 지니 같은 그런 요정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왜곡된 신앙의 현실이 지금 이곳에 이 4장부터 6장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또 이 4장 똑같은 그 이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 4장과 6장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그 변치 않은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취급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백성들이 이 바쳐주는 재물에 뭐 만족해하고 그것에 뭐 이렇게 흡족해하면서 비율을 맞추는 것에 그들이 하나님이 만족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계시하여 보여주는 그 내용이 또 똑같이 이 4장에서 6장 안에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더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 이곳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염두에 두면서 4장부터의 본문을 여러분 차분히 반복해서 읽고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장부터의 내용을 좀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이제 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자신들을 좀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실패와 패배는 신명기 28장의 그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분명히 불순종의 삶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전쟁에 나갔다가 이렇게 패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을 동원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여호와의 법궤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여호와의 법궤, 이 언약궤는 시내산 이후에 이제 광야 여정에서는 그 법궤가 앞서 나가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의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자리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 그 성막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심각한 이 민족의 패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힘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만나의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전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우상처럼 대할 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 주어진 증거들이죠. 만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을 따라 들어와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얼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보자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거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같은 경우는 모세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들고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위해서 주셨던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 시작 부분부터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처럼 숭배하다가 결국은 첫 번째 그 돌판을 모세가 집어던져다 깨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여호와의 법궤고 그 법궤 안에 있는 증거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 뭐 증거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우상의 힘으로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대로 엉뚱한 짓을 지금 하는데도 그 법궤가 자기들의 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진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네 그 군대 진영으로 가지고 올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땅이 진동될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는데 이 흥분된 소리를 이 블레셋 군대들이 듣고 놀라서 두려워할 정도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 운동장 같은 데서 막 역전극이 막 벌어지고 그럴 때 그 함성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이 올 만큼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러 왔던 블레셋 군대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듣고 두려워할 정도로 지금 어떤 이들은 흥분 상태인 거죠. 왜 흥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대로 자기들이 그렇다고 믿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도 뭐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뭔가 엔돌핀이 과다하게 돌면서 마치 뭔가가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런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 긍정적인 생각을 심는다든가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인드 컨트롤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닌데 자기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들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감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일에만 집착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서게 하기보다는 그런 자꾸 현상에 치우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언약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지금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서도 지금 스스로 흥분을 넘어 광분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모든 것들, 뭐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이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나 법궤나 제사장이나 그 무엇이든 간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다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깎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 있다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예배냐 아니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이 삶의 태도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으면서 그래도 마음은 뜨겁고 감정은 최고로 달아올라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사기가 충천하고 이게 믿음의 결과가 아니냐 환호성을 지르고 마치 뭔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와 교인들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 예배를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각색을 해서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이 감정적인 흥분에 취해서 음악의 힘, 또 어떤 이 전체적인 이 말의 힘, 뭐 이런 분위기의 힘, 이런 게 취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그냥 그런 노래와 그런 분위기와 어떤 재미있는 것과 이런 걸로 흥분의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아멘을 외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하고 자기들 뜻대로 뭔가가 되는 뜨거운 마음들을 자꾸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4장에서 6장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흥분에 빠져있는 사람,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목사 아니면 리더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부추기지만, 성도들을 부추게 되지만 여기서 5장에서 6장을 잘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다가 종교운동을 하면서 흥분시켜가지고 무슨 좋은 건물 만들어놓고 무슨 사람들이 지금 와서 말씀도 듣지 못하는데 뭔가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뜨거운 마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이 부르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짜가 아닌 그냥 가짜 자기 상태의 흥분 이런 곳으로 사람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작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그렇다고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죠. 우리가 작고 연약해도 정말 이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답게 사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고 집회의 힘을 노래의 힘을 뭐 이런 것들 다 힘을 동원해서 아무리 뭔가 보여주려고 뭔가 정말 거기에 뜨거운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고 해도 결국 끝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보세요. 본문이 뭘 보여주는가.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완전히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빼앗겼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로마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듯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무너지듯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가 상징하는 이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막 나가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들었던 98세나 되었지만 몸이 비대하고 뚱뚱했던 이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라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죠. 거기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임신하고 있었던 며느리까지 큰 충격을 받고 갑자기 진통해서 아이를 낳고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구나 라고 말하면서 결국 죽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앞장선 것은 여호와의 법궤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성막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온전한 순종의 자세인데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그 앞에 전쟁의 앞에 세운 건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힘을 부적처럼 우상처럼 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장했지만 속은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정 또 이스라엘 전체 족속들 결국은 몰락하고 패배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선한 길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땅에서만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준 그것이 엄연히 있음에도 지금 거기에는 관심도 쓰지 않고 살다가 말씀은 늘 덮어놓고 살다가 위기만 만나면 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위기를 만나서 뭔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그것은 승리로 가는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듯이 영원한 패망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성도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가라지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뿌리가 뽑혀서 유황불에 던져주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역사를 통해 볼 때 대부분 실패한다고 해서 역사를 다 봤더니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미 사사시대에 나왔었죠. 기드온 같은 사람이 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출애굽 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 민족을 여기에 있게 하셨다면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망쳐놓고 그 거룩한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오래된 괴짝처럼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스스로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모욕을 당하든 칭찬을 받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충분히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 봤을 때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 인간들의 수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5장 6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신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 5장 6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분명하고 바르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충분히 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폈던 것 좀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왠진 모르지만 홀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을 통해 행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이 형편없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사명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 이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디어 보이고 뭔가 맨날 꼬이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 계신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정도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인내,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드온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안 하려면 정말 그 버는 돈으로 자기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낳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과 실패와 좀 곤혹함이 있어도 이 자녀를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참아주고 그들을 견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백성답게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보냄을 받은 우리의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이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가나안의 약속, 가나안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장에서 6장까지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장의 내용을 보면 그 6장과 7장은 한 장이 넘어가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7장 2절, 법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머문 날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전혀 바른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스스로 그런 것을 증명해 주셨는데도 이 백성들에게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도 그런가 보다 하고 7개월 이상을 그냥 살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온 것을 보았으면서도 오는 걸 보고 그걸 구경하다가 오히려 죽고 다치는 그런 일들은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의 법궤가 여전히 신비한 기적이나 일으키는 그런 우상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저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20년의 블레셋의 박해와 억압 속에서 백성들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패턴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박해와 억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을 거지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사람들의 지금 생활 패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로만 부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처럼만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거예요? 우상처럼 찾는 게 아니라 바른 회개와 회복이 있었던 것을 지금 7장에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동안 지금 4장, 5장, 6장 이 중요한 일이 있었던 이 일과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아마도 사무엘의 분명한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소통하실 수 있었던 사무엘이 이런 민족의 상태를 보고 그냥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4장 1절을 참고하면 사실 그 4장 1절의 첫 번에 나오는 그 첫 구절은 3장 뒤로 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보면 이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온 민족들이 사무엘의 말에 귀 기울이더라 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이 제사장 가정이 다 죽게 되는데 그 후에 더더욱 사무엘의 영향력이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은 다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했겠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그 민족을 향해 돌이키는 작업을 해도 얼마가 걸린 겁니까? 2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한 똥꼬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보다 꼭 자기가 경험을 하고 느껴봐야 믿겠다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죠. 뭐 신약시대 도마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겠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꼭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하나님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얼마나 이 아름다운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이면 한 사람의 젊은 인생이 다 지나가서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 시기가 될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 30대였는데 지금 50대 중반이 돼버렸어요. 지금 30대라면 20년 지나면 50대입니다. 지금 40대라면 60대가 되는 거예요. 호주에 제가 30대 시작할 때 왔을 때 그때와 지금은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경험을 해봐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아는 그런 원리가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듣고 깨달음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 이게 정말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2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죠.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400년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중세시대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암흑시대에 1000년을 기다려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 우린 젊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젊은데 뭐 10대, 20대, 30대 이 나이에 내가 경험해 봐야만 나는 내가 깨닫겠다. 나는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 똥꼬집 같은 걸 좀 부리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그 골리앗들을 좀 믿음으로 무너뜨리시고 이 블레셋을 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고 그런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백성들이 20년을 똥꼬집을 피우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며 받아주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주님께 나오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런 걸 보면 저들이 돌아오는 척은 했던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또 어쨌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블레셋 사람 밑에 그들이 잡혀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거, 두 마음을 품은 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 세상의 잡신 중 하나로 취급하는 이 삶의 이 태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으로 보이는 삶의 겉형식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내산의 율법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의 수호신 정도, 우상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의 다른 신들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섬기고 살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목사의 탈, 성도의 탈을 쓴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 교인들, 양복 입은 무당 같은 이런 목사, 이런 교인들은 정말 위험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이중적인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도들이 죄악으로 완전히 치우친 세상으로 나가는 거, 교회를 떠나는 것도 심각한 거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있는데 겉은 교인인데 그 속은 세상과 혼합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독교 용어를 쓰는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삶의 행태를 잘 보면 세상과 똑같고 근데도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는 이런 혼합된 의식, 이중적인 삶의 두 마음을 품은 이 삶의 태도, 이거는 자기도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원인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은 지금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보내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 발견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딱 이 모습. 세상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처럼 살고 교회 오면은 뭐 그런 어떤 형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혼합주의, 이중적인 신앙 태도. 지금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세상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라. 여호수아부터 그랬죠. 사명의 삶을 시작하는 여호수아부터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 이런 거. 여호와만 섬길 거냐 세상을 더불어 섬길 거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이 두 마음을 푸는 것을 다 깨뜨려라. 그리고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주께로 나와라. 나누인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약된 백성으로서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또한 똑같습니다. 혼합주의, 이원론적인 삶의 문제, 두 마음을 품은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었다는 거죠. 회개도 마음대로 하고, 약속도 마음대로 하고, 봉사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교회 문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옛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된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명의 땅 이전에 교회로, 신의 산으로 먼저 모으셨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신 후에 사명자로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교회를 밟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교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죠. 점차점차 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 점차점차 저들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 왕을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기대하는 식이 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법궤가 됐든 여호와의 예배가 됐든 여호와의 제사가 됐든 뭐든지 내가 원한 대로 갖다가 사용하는 이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당 치닥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회개의 그 어떤 그런 큰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계속 우리 그 이 말씀 요약 용지에 맨 끝에 4번, 5번 질문이 항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그 질문을 늘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셀과 지체들로 나눈 후에 그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군가,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삶이 잡혀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늘 여기서 복 받을 거, 저기서 복 받을 거, 이런 것만 찾다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점점점 결별하는 삶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이 패턴이 이걸 바르게 알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린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그 백성과 맺었던 십계명의 언약을 처음부터 어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타협하고 동거하다가 동화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십계명에 처음부터 다 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0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죠. 십계명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무엘이 말하듯이 지금 철저히 혼합적인 삶, 이중적인 그 삶, 하나님을 너네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이 더블 마인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대체로 보면은 당연히 뭐 십계명은 뭐 우리 하나님이신 말씀이다. 성도들이 믿을 바고 따를 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마치 1계명, 2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가만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각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죄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빨리 발견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쭉 적어보시고 이것이 지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그런 우상적인 하나님인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 뭐 이렇게 채워달라, 저렇게 해달라. 때로는 마치 내 것만 구하면 이기적이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 이 나라를 도와라, 저 사람을 살려라, 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왕을 내놔라 이렇게 집단 시위를 하는 것처럼 이미 결정은 내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증자로서 도장을 찍어주고 당신이 이것을 잘 읽어가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양심으로 잘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 십계명부터 어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각색하고 결국 그 만든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시내산의 약속 이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시하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성령께 이러라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주도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무시되는 곳에서는요,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삶 속에 만약에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많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무지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바르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해결은 뭡니까? 단지 말로만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답게 내가 지금 보냄을 받은 삶의 사명의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했던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7장에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이 이 민족들이 막 모여서 뭘 하고 있으니까 방해를 걸고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뭐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변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중심을 보았기 때문이지 또다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거짓된 예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사무엘이 리더십이 좋아서냐? 그것도 아니에요. 같은 사무엘이 있었던 4장에서의 그 전쟁, 그 실패했던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언약궤까지 다 뺏겼잖아요. 그때도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7장에서의 전쟁은 똑같은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를 거뒀습니까? 거뒀습니다. 그 무슨 차이예요?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나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이 전쟁에서는 승리냐 패배냐의 성패부가 어디에 달렸냐면 무슨 군사력에 달렸다, 국방력에 달렸다, 좋은 무기에 달렸다, 또는 얼마나 뭐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달렸다, 그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지금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명령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싶은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우리가 서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곤란함과 어려움들이 있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간다면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길, 나아갈 바를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다라는 거죠. 4장에서의 이 전쟁 때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는 4장에서 실패했던 전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제사장 그 홈리, 비느하스 이런 사람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강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고 또한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의 욕심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여호와를 사용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7장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겁니다. 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함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땅속에 묻고 제거해버리니까 생각의 변화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혼합된 삶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사명의 삶으로 변화하니까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죄송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처럼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 블레셋 군대에게 천둥과 벼락을 내리시고 그 사기를 꺾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보고서도 사기가 충천해서 싸워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든 전쟁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사람이 100명을,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겨내는 그런 큰 승리의 깃발을 들도록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사는 그 삶이 결코 우리를 재미없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재미가 없습니까? 세상에 더 마음이 뺏겨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이 세상의 재미에 더 뺏겨 있기,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떡한 거예요? 지겹다,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자유처럼 보이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결국 어떡하는 거예요? 결국은 속박당하고 더 강한 자들에게 핍박당하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의 각 현장에 나아가서 이런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1장에서 7장까지 이 계속 지금 바닥을 치는 이 역사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좀 분별하셔서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 8장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새 언약된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현 주소가 어딘가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들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8월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